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잘쓴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선지자들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인간의 제 문제는 속죄 방식이든 아니면 그 죄값을 갚는 방식이든 어떤 형태인지 그 죄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의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서를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심판이 무엇이냐?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반응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범죄한 인생들을 벌주고 보복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우리한테 실행될 때, 물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 그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의 심판인가? 단순히 범죄한 자를 벌주고 그들의 죄값을 갚는 의미로서의 심판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봤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과 찬송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내용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살펴봤던 이사야 34장에서 보았던 바 에돔의 심판도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족속과 혈통적으로 매우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증거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4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 35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될 것이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5절 6절 이하에서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자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뜨거운 모래와 메마른 대지가 목과 물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온천이 되고 승리하게 눕던 바로 그곳에 풀과 갈대가 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림 언어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술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마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생한 그림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의미에서 한 장의 그림과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긴 산문으로 서술하지 않고 이미지와 상징과 같은 이 그림 한 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상태를 보여주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문자적인 서술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와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에 호소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죠. 딱딱하고 건조한 논술조의 말씀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감동을 주고 우리 가슴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그리고 묵상하도록 그리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모습을 이처럼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요 그 다음에 회복시킬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완성과 회복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살펴봤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이런 비유와 상징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그 구체적 모습을 실제로 진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림과 상징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인생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참된 구속의 날을 신음하듯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조국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상황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소망의 끈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지요. 참된 소망과 구속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위로는 획득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길이야말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소망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또 완성되는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속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런 자들만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속량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다름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진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도 사회 혹은 역사 시간에서 다 배우신 것처럼 세상 나라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과학 그리고 물리학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실패와 범죄가 반복될 뿐 궁극적 의미에서의 삶의 진보는 사실은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인생들은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결국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던 이런 사실들도 사실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긴 했지만 4년 3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세계 제1차 대전에서 무려 1천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부상당하고 실종되었습니다. 5년 8개월간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등 총 5,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불과 1, 2세기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내어버려 두실 때 인간이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자고 교만할 때 얼마나 인생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이 오히려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 이외에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죄에 대해서는 매섭게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백성들의 죄는 못 본 채 간과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니 그 이전의 역사를 봐도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하신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실존적으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또한 전쟁과 살인과 이런저런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이방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렸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나라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방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헬라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광야와 사막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킬까요? 가깝게 보자고 하면 비천한 유다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야만 되었던,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건너야만 되었던 시리아 사막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막은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 즉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파멸된 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척박한 인생의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야가 어디 있죠? 뭐 나주 평야, 뭐 김해 평야, 곡창지대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섬진강 유역, 아주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낙동강, 그 삼각주 지역, 그 지역도 상당히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땅을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은 값비싼 이 건축 재료로 쓰이는 백향목이 많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고, 갈멜은 약 길이가 20km 정도 되는 낮고 기름진 산지를 가리킵니다. 사론은 산 기슭에 기름진 곳이 있는 장소로서 북쪽 갈멜과 남쪽 얍바라고 하는 사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펼쳐진 평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이런 그 당시 있었던 그 실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영광과 아름다움이죠.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회복된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의 기원자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건강한 종교적 정서를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시금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 끌립니까? 왜 세상의 외적 아름다움에 미혹당하지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얄팍한 아름다움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늘 마음에 담고 살기를 그렇게 바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미 10대 중반부터 일기를 쓰면서 나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묵상하지 않겠다라고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한 6학년 때 그때부터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할지언정 인간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타락 아니겠어요? 교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만약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자꾸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참으로 알고 누리는 자가 드러낼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외적으로 종교적 모습은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경건함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식과 위선은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 거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는 척 그냥 흉내내는 거지 실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시장된 자가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서로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야, 이런 영광과 이런 아름다움이 이 지체 가운데, 이 지체의 성품 안에 정말 스며들어 있다. 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은 많은 일을 손으로 해냅니다. 따라서 약한 손을 갖고 있다는 말은 도무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약하면 똑바로 서거나 지탱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한 손을 굳게 하라, 물리적으로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움. 두려움의 정서를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 약한 손, 그 다음에 약한 무릎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려움이 무엇이냐? 두려움은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 7장에서 북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도 필요했는가 하면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도 이 메시지는 필요하였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 강대국의 압박과 속박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소망과 용기를 갖기보다 두려움과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돌아간다 돌아간다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런 불신의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70년이 차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정서를 이런 면에서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말은 다소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두려움의 정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될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신자로서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등등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온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모든 일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 맡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고 교회 안에 지도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굳건하게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교회, 그 당시 교회가 어떤 공경에 빠져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두 가지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가 겪는 두 가지 시험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살라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많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아가면 굳이 꼭 그 말씀 붙들고 살 필요 있는가? 굳이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등등의 말로 그 말씀에서 자꾸 떠나도록 만드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첫 번째 시험은 내부로 도는 시험이라고 하면 두 번째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세상의 권력, 돈, 명예 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시험을 겪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하거나 복음을 부정하는 이 배도 행위를 나타내 보이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는 시험을 겪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죠? 먹고 사는 게 최고지 하면서 결국 역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었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권면을 받는 공동체고 이런 권면을 따라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공동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크게 요동치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뚜렷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이겨보는 그리고 센 척하는 강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 행한 바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신다고 하니까 마치 뭐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좁혀서 오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무슨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로 인해서 오시는 시간이 뭐 길어지고 늦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반드시 오셔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복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시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오래 기다려온 이들이 그들이 믿고 소망했던 그 내용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대로 갚으시기 위함이죠. 그들이 믿고 바라보던 소망의 내용을 갚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원수들에 대한 보복은 사실은 곁다리로 따라오는 보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신뢰했던 그 소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서 바로 그런 과정 안에서 원수들을 함께 보복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4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된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그 큰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적 사건,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육적 불구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육적인 불구가 본래 상징하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각종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세례요한이 가만 살펴보니까 뭐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뭐 나병 환자 낫게 하는 이런 일들은 누구도 했습니까? 엘리야도 하고 그죠? 엘리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별다르게 특별한 어떤 사역처럼 보이지 않아서 제 아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35장과 같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이적들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때 행하실 그 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그 구원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가만 살펴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누구나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을 시적 언어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에서의 귀환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근데 귀환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요? 귀환한다는 말은 추방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신적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지요. 이런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시도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영적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주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도록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이 실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즉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지 않고 너희가 사로잡혀갔던 곳이 어디인지 간에 그곳에서 다 너희를 모아드릴 것이라 말씀했지요. 이러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예고했던 바로 그 내용의 반복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귀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는 길이 필요했던 것처럼 시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대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민들이 실제로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도로라기보다 사실은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만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84편 기자가 이렇게 언급했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뿐만 아니라 8절에 언급되는 바대로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다니지 못합니다. 여기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킬까요?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매한 자는 어떤 자냐? 언뜻 보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는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뚤어진 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생들 보니까 얼굴에 보니까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네. 사층에 교육관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명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은 뭐지요? 공부예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순교예요. 죽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푹 쉬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에?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한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청년부를 보시면 알아요. 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뭐 삼성 이런 데 들어가도 말이죠. 평균 한 7년 다니면 내쫓깁니다. 또 여기저기 전전긍긍해야 돼요. 또 그런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또 그렇게 한평생 그 좋은 직장에서 지낸다고 한들 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겠습니까? 인생은 찰나입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걷는 길로 걸어가셔서는 안 돼요. 거룩한 길로, 깨끗한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는 이 배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가 어디냐? 10절에 시온에 이르러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 시온의 모습은 여러분들 계시록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시온산,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시온산, 천군 천사가 다 함께 있고 영원전에 예정과 작정 가운데 두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메인스타디움에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 왜 못 만드시겠어요? 함께 우리가 다 모여서 그렇게 하늘을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시온에 누가 이르게 되는가? 앞서 이 길에 깨끗한 자가 다니고 지혜로운 자가 다녀야 된다. 아, 죄송합니다. 이 여기는 깨끗이 못한 자는 못 다닌다. 그리고 우매한 자는 못 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깨끗이 못한 자가 자는 그 길을 못 다니면 깨끗한 자는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가 못 다니면 지혜로운 자가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본문은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바로 그 자들이 그 길로 나아가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와 거룩의 나라인 시온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얻은 우리의 머리에 화관의 띠가 둘러지게 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42장, 51장, 53장 등등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이 시온에 이르러서 무엇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35장 1절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2절에는 기쁜 노래로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0절 이하에 그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갖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뭐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갖지 못했다고 해서 뭐 침울하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 때로 이렇게 축구 경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풀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풀로 본 적은 2002년 때만 좀 본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때로 시간이 나면 한번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는데 말이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디에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6-1로 이겼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난리가 났는가 보니까 1차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4-0으로 이겼어요. 그죠? 근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6-1로 이겨버렸어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그 팬이 말이죠. 막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그걸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늘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속받은 신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넉넉합니다. 푸근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막 크게 거기에 뭐 누가 뭐라 그러나 뭐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자족하기 때문이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든 슬픔을 몰아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라진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슬픔과 탄식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의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5시에 모여서 성도 애찬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때보다 오늘 음식의 수도 많고 또 성도님들도 많고 또 어느 때보다 떠드는 소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하는지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참 그리고 막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우리가 맨날 주일이고 맨날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되는 음식이 쫙 이렇게 있으면 뭐 얼마나 참 좋겠나. 근데 그것도 오래되면 지루하겠죠. 이러면서 주일날 지상교회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죠. 사시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평생의 싸움 다 이제는 끝내버리고 즐거움과 기쁨에 압도되는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그날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0절이 시적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또 이런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고 또 소아시아에서 고통당하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 안철수 장로님 동생 되는 안만수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아주 잘 아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루에 푸시업을 100회 정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100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100회를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요. 늘 청년 같은 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몇 개월 만에 그냥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에 안상유 교수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을 때 아버님에 대한 기도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죽음을 지고 다니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헛되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 마음 다 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우리 영혼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재미 잘 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복된 공동체, 구속받은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저 나라에 가서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쓸데없는 정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헤집어 놓을 수 없고 우리 영적 체력이 강하면 외부적인 어떤 시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서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랑으로 굳게 서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스크림을 짜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내용이 이것이었군요. 내가 저번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갚아주셨군요. 내가 그때 속상해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다 들어주셨군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쁨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교회 회복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헛되고 없을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거룩한 길, 깨끗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되 진정한 거룩과 깨끗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맛본 자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동무임을 늘 기억하고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실제로 의로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